청취자 여러분, 혹시 거대한 자동차 생산 공장이나 아니면 초고층 빌딩, 그것도 아니면 막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열차 내부를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평소에 그런 걸 굳이 상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겠죠.
그렇죠. 하하. 사실 그 거대한 시스템들을 움직이게 하는 게 수백만 달러어치의 복잡한 전자장비들이랑 막 수만 가닥의 전선들이잖아요.
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근데 그 뒤에 이 모든 걸 하나로 단단하게 묶어주는 숨겨진 뼈대가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마 대부분 모르셨을 겁니다. 눈에 잘 안 띄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서 제일 놀라운 게 뭐냐면요. 현대 산업의 그 복잡한 질서를 유지하는 완벽한 뼈대가 겉보기에는 진짜 평범하고 단순한 폭 35mm짜리 금속 막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딱 35mm죠.
그래서 오늘 저희 심층탐구에서는요. 이 단순한 금속 막대가 어떻게 전 세계 산업 현장을 싹 정복하고 또 모든 전기기기 장착의 공통 플랫폼이 되었는지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아주 낱낱이 해부해보려고 합니다. 자, 숨겨진 인프라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주 흥미로운 출발점이네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 금속 막대, 현장에서는 보통 딘레일, 그러니까 D9N 레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아, 딘레일이요?
네, 이게 현대 자동화 시스템에서 진짜 가장 위대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과소평가된 발명품 중 하나거든요.
오, 그 정도인가요?
그럼요. 이게 왜 그렇게 혁신적인지 이해하시려면 이 레일이 아예 없었던 과거의 산업 현장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먼저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옛날에는 어땠길래요?
예전에는요. 제어반, 그러니까 컨트롤 패널을 하나 만들려면 작업자가 부품마다 제각각인 장착 구멍 위치를 일일이 자로 쟀어야 했어요.
헉, 그걸 다 수작업으로요?
네, 금속판에다 직접 드릴로 구멍을 뚫고 또 나사를 하나하나 박아 넣어야 했죠.
와, 생각만 해도 진짜 엄청난 노동력 낭비네요. 시간도 엄청 오래 걸렸댔고요.
그렇죠. 그래서 독일의 국가 표준화 기관인 그 도이치 인스티튜트 퓨어 놀몽, 줄여서 DIN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하나의 공통된 레일 형상을 만들어서 이 비효율을 좀 없애보자 이렇게 나선 겁니다.
아, 그래서 이름이 딘레일이 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워낙 훌륭하다 보니까 지금은 ENIC6075라는 아주 엄격한 국제 표준으로 아예 자리를 잡았죠.
세계적인 표준이 된 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거의 모든 제조사가 자동화 부품을 설계할 때 아예 처음부터 이 레일에 딱 맞물리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개의 다른 회사들이 각자 자기네 부품을 만들면서도 밑바탕이 되는 하나의 공통된 도화지 같은 걸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 물리적 구조에 대해 엄청 공감했던 비유가 하나 있거든요.
어떤 비유인가요?
그게 마치 산업용 전자부품을 위한 거대한 레고 밑판 같다는 거였어요.
아, 레고 밑판.
네. 우리 어릴 때 레고 블럭들이 규격화된 밑판 위에 막 척척 꽂히잖아요. 그것처럼 차단기나 릴레이 같은 부품들이 개별 나사 없이 레일을 따라 쫙 정렬되는 그 직관적인 편리함 말이죠.
네, 맞아요. 양쪽으로 날개처럼 튀어나온 약간 오메가 모양의 플랜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부품을 그냥 딸깍하고 끼우는 스냅인 방식으로 고정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스냅인 구조라는 게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단순히 작업하기 편하다 이런 건가요?
레고 비유가 아주 좋으셨는데 사실 이게 단순히 조립하는 작업자가 편해졌다 이 수준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이걸 경제학이나 글로벌 공급망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나비 효과처럼 엄청난 산업적 가치를 창출했어요.
오, 경제적 가치까지요?
네, 생각해보세요. 모든 부품이 동일한 규격의 레일에 장착될 수 있다는 건 한국에 있는 패널 제작자가 독일제 차단기, 미제 전원 공급 장치, 그리고 일제 릴레이를 아무런 호환성 걱정 없이 하나의 제어반 안에 다 때려 넣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 원래라면 서로 안 맞아서 어댑터 같은 걸 따로 만들어야 했을 텐데요?
그렇죠. 특수 어댑터를 맞춤 제작할 필요가 아예 없어지니까 설계 시간이 확 단축되고 부품 조달도 엄청나게 쉬워지잖아요.
와, 듣고 보니 제조사 입장에서도 재고 관리하기 훨씬 편하겠네요.
당연하죠. 각기 다른 장착 방식을 위한 부품 재고를 따로 쌓아둘 필요가 없으니까 재고 관리 비용이 수직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한 오메가 모양 뼈대 하나가 전 세계 산업계의 인건비부터 설계비,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까지 천문학적으로 줄여준 거네요.
네, 완전히 혁명이었죠.
종이 위에 적힌 표준 규격이 실제 물리적인 세계로 넘어와서 엄청난 효과를 낸 건데, 그렇다면 현장에서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크기나 소재로 쓰이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자료 보니까 단연 TS-35라는 규격이 시장을 거의 지배하고 있던데요.
맞습니다. TS-35가 사실상 이 글로벌 스탠다드의 대명사나 다름없죠. 폭이 35mm라서 그렇게 부르고요.
35mm면 대략 손가락 두 개 정도 폭이네요.
네, 현대형인 저동화 부품들이 체결 구조가 대부분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기술적인 디테일이 하나 있어요.
오, 어떤 건가요?
똑같은 폭 35mm의 TS-35라도 높이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뉜다는 점입니다.
높이가 다르다고요?
네, 일반적인 7.5mm 높이가 있고요. 깊이가 15mm나 되는 이른바 딥타입, 그러니까 깊은 형태의 레일이 따로 존재하거든요.
15mm면 높이가 두 배나 깊은 건데 혹시 단순히 엄청 무겁고 덩치 큰 부품을 달아야 해서 뼈대를 굵게 만든 건가요?
물론 하중 문제도 당연히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공간과 열역학의 문제입니다.
열역학이요? 레일에요?
네. 제어반 내부를 보면 진짜 수많은 케이블이 엄청 복잡하게 얽혀서 지나가야 하거든요. 이때 이 딥타입 레일을 쓰면 레일 밑부분에 케이블을 가지런히 넘길 수 있는 약간의 여유 공간이 생깁니다.
아, 밑으로 선을 빼는 거군요.
그렇죠. 만약에 얇은 레일에 억지로 굵은 전선들을 꽉꽉 구겨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꽉 막히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네. 부품들 사이에 공기순환이 꽉 막혀서 열이 엄청나게 축적됩니다. 게다가 케이블 간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면 전자기관섭 현상, 즉 EMI가 발생해서 아주 민감한 제어 신호에 노이즈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와,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15mm라는 깊이는 단순히 뭐 물리적으로 안 닿게 하려는 걸 넘어서 공기 흐름이랑 전자기적 안정소까지 싹 다 계산한 공학적인 결과물이었네요.
맞습니다. 열과 전기적 간섭까지 컨트롤하는 영리한 뼈대인 거죠.
소재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어요. 튼튼한 일반 강철이나 아연 도금 강철이 기본이라고 들었는데 환경에 따라 다른 소재도 많이 쓴다고요?
네, 열 스트레스가 심한 옥외나 해양 환경 같은 곳에서는 아무래도 가볍고 부식에 강한 알루미늄 레일을 주로 씁니다.
아, 바닷바람 맞으면 쇠는 다 녹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식품이나 제약, 화학 공장처럼 극한의 위생 환경도 있잖아요. 매일 독한 세척제로 물 청소를 해야 하는 곳들인데 이런 곳에서는 무조건 스테인리스 스틸을 써야 합니다.
타공형이랑 무타공형도 있던데 진짜 현장의 모든 변수를 철저하게 대비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현장 엔지니어들의 잠바, 아니 경험치가 녹아있는 거죠.
근데 저기서 약간 비판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TS-35가 이렇게 모든 환경에 다 맞출 수 있고 생태계도 완벽하다면 대체 왜 아직도 폭 15mm짜리 조그만 TS-15라든가 아니면 구형 규격이라는 32mm짜리 G형 레일 같은 게 시장에 여전히 남아있는 건가요?
다들 한 번쯤 하시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산업계 전체가 그냥 TS-35 하나로 딱 통일해버리면 제조사도 편하고 단가도 확 내려가지 않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그게 가장 합리적이죠.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현실의 산업 인프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백지 상태에서 매번 새로 스케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현실적인 제약이 있군요.
네, 특히 그 폭 32mm짜리 G형 레일 같은 경우는 일종의 과거의 유산입니다. EN-EEC-60715가 완벽한 글로벌 표준으로 세계를 장악하기 전, 그러니까 70년대나 80년대에 지어진 거대한 발전소나 초기 자동화 공장들은 여전히 이 G형 레일의 기반으로 쌩쌩하게 잘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아, 그 옛날에 지어진 것들이 아직도 현역이군요.
그렇죠. 근데 단순히 레일 규격 하나 통일하자고 수십 년 동안 멀쩡히 잘 돌아가는 수백억짜리 공장의 제어반을 하루아침에 뜯어고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비용이 너무 어마어마하겠네요. 배보다 배꼽이도 크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를 명목으로 단종되지 않고 생명력을 질기게 이어가고 있는 거죠.
아, 완전 이해됐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조그만 TS-5E는 어떤가요? 이것도 구형이라서 남겨둔 건가요?
아, 그건 좀 다릅니다. TS-5E는 공간적 제약이라는 아주 뚜렷하고 현실적인 목적 때문에 쓰는 거예요.
공간적 제약이요?
네, 대형 편할 내부를 유심히 살펴보면요. 엄청 크고 무거운 차단기들 옆구석에 신호변환기나 아주 작은 보조 릴레이들만 오밀조밀하게 꽉 모여있는 보조 회로 구역이 따로 있어요.
아, 자잘한 부품들만 모아둔 곳이요.
네, 근데 그런 비좁은 공간에 굳이 35mm짜리 커다란 레일을 우겨 넣는 건 뼈대 자체가 엄청난 공간 낭비잖아요.
그렇겠네요. 부품보다 레일이 더 공간을 차지하겠어요?
그래서 15mm 폭에 5.5mm 높이를 가진 극도로 컴팩트한 TS-52를 싹 깔아주면 그 제한된 공간의 밀도를 진짜 극한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아하, 구형 인프라와의 타협,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의 효율 극대화, 다 이유가 있어서 살아남은 규격들이었네요.
그럼요. 산업계에 이유 없는 부품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자료 보다가 진짜 놀란 게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규격이 섞여 있는 와중에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규칙이 하나 있더라고요.
오, 피치의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가장 널리 쓰이는 TS-35나 작은 TS-5인 둘 다 그 패널에 고정하려고 뚫어놓은 장착홀의 간격, 즉 피치가 똑같이 25mm로 고정되어 있더라고요. 체결 볼트도 M5나 M6를 똑같이 쓰고요.
아주 예리하게 보셨습니다. 그 25mm라는 치수가 시사하는 바가 아주 커요. 레일의 크기나 형태가 막 달라져도 설계하는 엔지니어들은 이 25mm라는 예측 가능한 수학적 수치를 믿고 도면을 짝짝 그릴 수 있거든요.
와, 겉모습은 달라도 유전자는 25mm라는 규칙으로 묶여 있는 거네요.
네, 이 철저한 통일성이야말로 설계 과정에서 오류를 확 줄여주고 심리적 안정감까지 주는 표준의 진정한 힘이라고 볼 수 있죠.
진짜 훌륭한 공학적 설계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완벽한 규격과 다양한 소재로 무장한 딥레일이 실제 우리 주변 산업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약하는지 좀 짚어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공장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모터 컨트롤 센터, 즉 MCC입니다.
모터 컨트롤 센터요?
네, 컨베이어 벨트나 거대한 펌프를 돌리는 모터들을 제어하는 곳인데 여기에는 진짜 수많은 차단기와 접촉기들이 엄청난 밀도로 빽빽하게 배치되어 있어요. 여기서 딥레일 시스템의 진가가 폭발하죠.
오, 어떻게 폭발하나요?
예를 들어 특정 모터의 접촉기가 퍽 하고 타버려서 고장이 났다고 쳐볼게요. 만약 레일 시스템이 아니었다면 그 복잡하게 얽혀있는 다른 부품들까지 싹 다 건드리면서 나사 풀고 배선 걷어내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라인 멈추는 시간이 길어지면 손해도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스냅핀 구조 덕분에 다른 장치는 일절 건드리지 않고요. 딱 고장난 부품만 레일에서 똑 하고 떼어내서 새 걸로 딸딱 끼우면 교체가 끝납니다.
와, 진짜 레고 블록 빼고 끼우는 거랑 똑같네요.
맞아요. 그리고 빌딩 자동화나 냉난방 공조, 흔히 HVAC라고 부르는 제어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건물을 증축하거나 센서를 추가할 일이 생기면 남는 레일 공간에 그냥 새 모듈을 딸깍 끼우기만 하면 되거든요. 확장성이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태양광 발전소 인버터 쪽에서도 알루미늄 레일이 그렇게 많이 쓰인다면서요?
네, 부식에 강해야 하니까 알루미늄을 선호하죠.
아, 근데 여기서 제가 청취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약간 딴지를 하나 걸어보겠습니다.
네, 편하게 물어보세요.
아까부터 계속 부품을 레일에 딸깍 끼운다, 스프링 클램프로 그냥 똑딱 고정한다, 이렇게 스냅인 방식을 강조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적용 분야 중에 철도나 교통신호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청취자 여러분도 당연히 의아하실 텐데 기차가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달릴 때 그 진동 덜컹덜컹 하는 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진동이 진짜 상상을 초월하죠.
아니, 그러니까요. 나사로 꽉꽉 조여둔 것도 아니고 그냥 스프링 클립 같은 걸로 걸쳐놓은 부품들이 하루 종일 덜컹거리는 기차 안에서 안 떨어지고 버틴다는 게 물리적으로 말이 되나요? 튕겨 나갈 것 같은데요.
아주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겉보기엔 그냥 스프링으로 대충 집어넣는 빨래 집게 같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 체결 구조 안에는 아주 정교한 물리학이 숨어 있습니다.
빨래 집게가 아니라고요?
네, 그냥 플라스틱이 살짝 걸치는 수준이 전혀 아니고요. 약간 고성능 서스펜션이나 엄청난 악력을 가진 특수 바이스 기계, 뭐 이런 걸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아, 기계적인 텐션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국제 표준이 요구하는 아주 엄격한 공차로 제작된 오메가 플랜지에 부품 뒤쪽에 있는 특수 스프링 강철 클램프가 꽉 맞물리거든요. 철도 차량용 부품들은 애초에 그 극심한 진동 주파수를 흡수하고 견뎌내도록 이 장력을 아주 정밀하게 계산해서 설계합니다.
진동을 이겨내는 장력이라니 대단하네요.
클램프가 레일의 턱을 꽉 물고 있는 그 물리적 텐션 자체가 진동 에너지를 상쇄시켜버리는 거죠. 물론 이런 극한 환경에서는 가장 강성이 뛰어난 강철 소재의 TS-35 레일을 최우선으로 쓰고요.
아하, 엔지니어들이 현장의 진동 주파수랑 충격량까지 다 계산해서 스프링 장력을 세팅하는 거였군요. 진짜 그냥 대충 끼우는 게 아니었네요.
그럼요, 과학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논리를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엄청난 장력이 제대로 작동해서 금속을 꽉 물어주려면 그 클램프가 닿는 레일의 절단면 상태가 진짜 완벽하게 매끄러워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 마지막 부분에 보면 레일을 어떻게 자를 것인가에 대해 진짜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더라고요. 잘못 자르면 전체 시스템이 다 망가진다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레일을 절단할 때 생기는 가장 큰 적이 바로 현장에서 버라고 부르는 녀석이에요.
버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금속을 자르고 났을 때 단면에 생기는 날카롭고 거친 쇳조각들, 찌꺼기 같은 거죠. 이 버가 치명적인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당연히 안전입니다.
아, 만지면 다치니까요?
네, 작업자가 무심코 만지다가 장갑을 끼고 있어도 손이 깊게 베일 수 있거든요. 아주 날카롭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시스템 측면에서는 훨씬 더 심각해요. 방금 우리가 진동을 견디는 정밀한 클램프의 장력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꽉 물어줘야 한다고요.
만약 절단면에 그 버가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으면 부품을 레일 끝에 끼워 넣을 때 이 쇳조각이 스프링 클립의 궤도를 방해하거나 심지어 변형시켜버립니다.
아, 쇳조각 때문에 클립이 제대로 못 닫히는군요.
맞아요. 클립이 플랜지에 완벽하게 밀착되지 못하고 미세하게 들뜨게 되죠. 평소에 가만히 있을 땐 잘 모르다가 철도처럼 강력한 진동이 가해지는 순간 그 미세한 유격 때문에 부품 전체가 레일에서 통째로 뜯겨나가는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엄청난 연구를 해서 완벽한 표준을 만들어 놨는데 정작 현장에서 엉망으로 잘라버리면 그 훌륭한 표준을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꼴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공구가 중요한 거죠.
그럼 대체 어떤 도구로 자르는 게 가장 올바른 방식인가요? 자료 보니까 무슨 톱부터 앵글 그라인더까지 온갖 도구들이 다 나오던데요.
만약 대량으로 페널을 제작하는 큰 공장이라면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전용 전단 커터를 써야 해요.
전용 커터요? 어떤 원리인가요?
자료에 나온 페어 프레스 같은 장비들인데요. 일종의 길로틴 방식, 그러니까 커다란 작두처럼 위에서 아래로 한 번에 강하게 쾅 하고 잘라내는 원리입니다.
아, 작두처럼요?
네, 경화강 칼날을 쓰고 단번에 자르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치명적인 버거 전혀 안 생깁니다. 단면이 거울처럼 깔끔하죠.
와, 버거 아예 안 생기는군요.
게다가 스토퍼 게이지가 있어서 똑같은 길이로 수백 개를 오차 없이 자를 수도 있고요. 하루에 50개 이상 자르는 곳이면 필수 장비입니다.
통날이 돌아가는 기계도 있던데 그건 어떤가요?
아, 콜드소나 금속 밴드소 말씀이시죠? 그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톱날이 저속으로 돌면서 냉각수를 뿌려주니까 단면이 꽤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소규모 현장이더라고요. 비용 때문에 일반 쇠톱을 쓴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건 잘리고 나서 그 거친 단면을 깎아내는 디버링 작업을 무조건 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네, 안 하면 큰일 나죠.
근데 제가 자료 읽다가 진짜 기겁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최후의 수단으로 앵글 그라인더를 쓰는 작업자들이 있다는 대목이었어요.
아, 그라인더요?
아니, 정밀한 물리학이 적용된 국제 표준 레일을 불꽃이 사방으로 튀는 그라인더로 웽 하고 잘라내는 거잖아요. 이건 비유하자면 예쁘게 만든 생일 케이크를 무식하게 전기톱으로 썰어버리라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대체 왜 이런 끔찍한 방식을 쓰는 겁니까?
하하, 생일 케이크와 전기톱, 진짜 찰떡 같은 비유네요. 사실 현장의 절박함 때문이죠. 한밤중에 당장 레일을 잘라서 기계를 고쳐야 하는데 전용 커터가 없으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꺼내드는 겁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근데 이게 왜 전기톱처럼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그 금속학적인 이유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앵글 그라인더에 고속 회전 디스크가 닿을 때 엄청난 마찰열이 발생하거든요. 이 고열이 레일 절단면 부근의 금속 조직 자체를 완전히 변형시켜버립니다.
아, 뜨거워서 쇠가 변하는군요.
네, 레일이 열 받아서 휘어지거나 뒤틀리는 건 기본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부식을 막으려고 씌워둔 아연 도금 피막이 열 때문에 홀라당 타버린다는 거예요.
헉, 그럼 녹방지가 아예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당장은 억지로 껴맞춰서 기계를 돌릴 순 있어도 얼마 안 가서 그 잘린 단면부터 시뻘겋게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결국 레일 전체의 내구성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와, 단순히 단면이 거칠어지는 걸 넘어서 아예 금속의 성질 자체를 망가뜨려버리는 거였네요. 녹슬고 뒤틀린 레일이 진동을 버틸 리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전용 전단 커터 구매를 비용으로 보지 말고 투자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투자요?
네, 벤츠형 커터가 초기 구매 비용은 당연히 톱이나 그라인더보다 비싸겠죠. 근데 경제성을 한번 따져보세요. 커터 쓰면 다듬는 디버링 시간 0초죠. 불꽃 안 트니까 작업자 다칠 일 없죠.
게다가 불량 나서 비싼 일 버릴 일도 없고요.
맞습니다. 매주 수백 개 자르는 작업장이면요. 절약되는 인건비랑 사고 예방 비용만 합쳐도 몇 주 안에 기계값 다 뽑고도 남습니다. 가장 확실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죠.
눈앞에 공급값 아끼려다가 시스템 전체를 날려먹는 어리석음을 피해야 하는 아주 명쾌한 결론이네요. 어느덧 오늘 저희가 딥다이브한 핵심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볼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오늘 우리는 진짜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폭 35mm짜리 금속 막대가 어떻게 전 세계 수많은 브랜드의 부품을 하나로 묶어주는지 그 원리와 놀라운 가치를 파헤쳐보았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저장이었죠.
공장의 그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초고속 철도, 그리고 광활한 태양광 발전소까지 현대 산업의 복잡한 질서를 묵묵히 유지하고 부품들을 단단히 움켜쥐고 있는 자동화의 척추가 바로 이 작은 오메가 모양의 딥네일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에 혹시 복잡한 건물 제어반 앞을 지나가시거나 공장 설비를 보게 되신다면요. 눈을 어지럽히는 얽히고 설킨 전선들은 잠시 걷어내고 그 뒤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는 어김없이 수십 년간 모든 진동을 묵묵히 견뎌내는 단순하지만 아주 완벽하게 설계된 금속 막대가 자리하고 있을 테니까요.
흔히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가 다 통제하는 최첨단 시대라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그 최첨단 시스템들조차도 이 아주 아날로그적이고 물리적인 금속 레일 위에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어야만 비로소 제대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물리적 인프라의 위대함인 거죠.
와, 정말 100번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아주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35mm라는 폭이 현대산업을 지배하는 완벽한 표준이라고 막 거듭 강조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부품의 소형화가 극단으로 치닫는 먼 미래 말입니다. 나노기술이랑 마이크로 전자공학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현재의 차단기나 제어 보줄 자체가 여러분의 새끼손톱보다 작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십 년간 이 세상을 지배해온 이 완벽한 35mm 폭의 티어스 35 레일마저도 그 시대가 오면 오히려 너무 거대해서 공간만 낭비하는 구시대의 유물로 벌어지게 될까요? 인류는 그때 가서 전혀 새로운 마이크로 단위의 자동화 표준 레일을 또 발명해야만 할까요? 그날이 오면 우리는 또 어떤 기발한 모양의 뼈대 위에 우리의 최첨단 기술을 올려놓게 될지, 복잡한 제어반 속 전선들 너머로 그 미래의 형태를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층 탐구였습니다.